앉으시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빛교회 소중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또 평강 속에 영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저희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시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에 들어있다. 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회복들이 나오는가 보면요. 이들이 포로되었던 땅에서 돌아오죠. 그것도 회복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전에 살았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는데 그 성벽을 중수하는 내용이 또 느헤미야에 등장합니다. 그것도 회복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완전히 파괴되었던 성전을 또 재건하는 내용이 에스라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일 수 있겠습니다. 자, 회복이라는 말에 우리 국어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회복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고 북돋으셔서 이렇게 회복해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포로에서 귀환하거나 또 성벽을 중수하거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 사이의 내용은 더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회복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의 예배 회복에 대해서 다루어주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자막으로 부탁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자, 아랫줄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지대,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그 성전의 기초조차도 지금은 놓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간이죠.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예배 회복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성전의 재건 공사가 들어가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성경이 우리의 눈길을 이렇게 끌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장 먼저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 여러분들과 꼭 함께 꿈꾸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 공동체 함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 자리로 나오든지 간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시는 그 회복은 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니 찾아오는 이 예배당의 문턱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온전한 생명과 그 충만함을 맛보면서 일상의 회복까지 이어져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우리 함께 세워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중수하는 그 모든 회복 이전에 예배의 회복이 오늘 말씀에 강조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좀 많이 등장하냐 하면요. 좀 지나칠 정도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러이러이러한 예배를 이러이러하게 드렸다. 이런 내용들이 매우 소상하게, 좀 불필요할 정도로 소상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또 단어와 표현이 반복되냐 하면 드렸다 혹은 드리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의 회복, 또 성벽의 건축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회복을 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반응하여서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회복 이전에 그들의 영혼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1절부터 그럼 이 예배 회복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네,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 지난 2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2장에 귀환자들의 어마어마한 이름들이 쭉 나왔죠. 전체 명단의 총합이 4만 3천여 명이었다. 그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4만 3천여 명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와서 유대 땅과 예루살렘 지역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다. 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곱째 달,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 지 일곱째 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월력이 있어요. 월력의 7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곱째 달이라는 어떤 그 달에 이르러서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이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에 뭐 포장이사로 대부분 하죠. 포장이사를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의 이사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듣고 나서 아, 이사하셨죠? 어제 이사하셨으니까 내일. 아, 그러니까 어제 이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사한 지 그 다음날 제가 이사신방으로 가정에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본다면 여기 주부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포장이사를 하더라도 그 집이 안정화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집들이를 보통 한 달은 있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땅에서 돌아왔는데 정착하고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각자가 그렇게 고른 정착과 적응의 시기를 가진 후에 일곱째 달이라는 특별한 달에 함께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을 3장 1절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일곱째 달이 좀 중요하다, 특별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월에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일곱째 달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티스리 월. 네, 티스리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티스리 월인데 이 달이 매우 특별합니다. 이 티스리 월에 비로소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회복해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티스리 월이 유대 민간력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1월입니다. 새해 첫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에 다녔던 땅에서 돌아와서 한 해를 어느 정도 보내고 나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그 첫 달, 첫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티슬리 월, 이 1월, 유대 민간력인 1월 이 티슬리 월에는 중요한 절기가 몇 개 있어요. 우리도 10월에 보면 추석이 10월에 껴있을 때 보면 뭐 예전에는 국군의 날도 쉬었던 것 같아요. 10월 1일도 쉬고 10월 3일도 쉬고 10월 9일도 쉬고 거기에 추석까지 끼면 막 엄청난 황금 연휴가 됐던 기억이 있는데 중요한 절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절기 중에 이 유대 민간력으로 1월인 이 티슬리 월에도 아주 중요한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1월 10일이었어요. 티슬리 월 10일에 대속죄일이라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예식을 거치는 그런 대속죄일이 1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1월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초막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막절을 잘 지켰다. 근데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제 빠져나오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긴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방식으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사는 어떤 그런 풍습, 그런 어떤 절기를 지켰어요.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초막절도 1월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절기를 아주 적절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새해 첫 달에 이들이 예배를 이렇게 회복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저도 이제 목회자로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때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시는가 이거를 본의 아니게 알게 됐어요. 뭐냐면 일단 성탄절에 많이 오세요. 성탄절에 거의 빠지는 분이 안 계시고 부활주일에 또 많이 오시고 추수감사주일에 뭐 정말 많이 오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오시는 경우가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라기보다 새해 첫 번째 주일. 그때는 정말로 뭐 온 가족이 정말 이렇게 함께 나오시고 예배 인원도 제일 많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와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절기, 중요한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싶은 거는 사실 모든 성도들의 이제 본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 수 있나요? 3장 1절. 여기 중요한 부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일곱째 달, 그 새해 첫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어떤 단어를 제가 좀 힘주었죠? 일제히입니다. 근데 저 단어가 없어도 문장이 상관없어요. 빼면 이렇게 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일제히라고 성경 기자가 유독 강조한 표현을 저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일제히. 내려주시고요. 자, 이 일제히라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문에도 그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을 해두었더라고요. 근데 일제히라는 말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었던 땅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 되어서 비로소 이제 함께 하나로 모여서 하나로 딱 뭉쳐서 예배하게 되었다. 공동체 전체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ESV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번역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s one man, 한 사람처럼이란 뜻이에요. 그 모든 공동체, 4만여 명 되는 그 모든 공동체가 마치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예배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 기자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일제이라는 표현은 이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해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는 표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일제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누가 억지로 등 떠민 게 아니라 매우 매우 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다. 그 말을 이렇게 일제이라는 단어로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회복을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회복을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은혜를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죠. 근데 그럴 때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배하는 회중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을 선사해 주십니다. 한 마음으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배하는 모든 회중들이 기꺼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리면서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일제히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환기시켜주고 있고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기초가 놓아지기 전 그때부터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발점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 성도님이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시면 1년의 과정을 거칩니다.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해오셨던 분들도 계신데 절차상으로 새가족 등록 과정을 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3주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영상 강의를 듣게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첫 강의를 맡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는 또 교육자들과 나누어서 새가족 강의를 3주간 이제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 이제 등록 신방을 함께 하시고 또 수료식에 참여하는 걸로 이제 아름빛 교회 새가족 등록의 모든 절차가 마쳐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 1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1강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서 유튜브로 이렇게 만나서 인사드리고 또 강의를 짧게 나눈 후에 피드백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뭘 좀 적어달라 부탁드리냐면 첫 번째 강의에서 기억 남는 점 있으면 좀 적어달라. 네, 그냥 넘겨드리셨을지 모르니까 강의에서 기억나는 한 꼭지 좀 적어주십시오.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름빛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여쭤봐요. 그 설문지로.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의 회복,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문득 그 성도님들이 남겨주셨던 소감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몇 꼭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소감이에요? 아름빛 교회와의 만남이 분명 초면인데 언젠가 어디선가 만났던 구면 같은 어쩌면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난 것처럼 반갑고 기쁘고 설레는 감정입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자신은 목사님 이하 모든 교육자님들과는 영상 예배를 통해 어느 정도 안면을 익혔지만 이제야 가슴에 명찰을 단 신입 초등생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껏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자랑하는 저 자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매우 담백한 어조이지만 이 예배드리는 이분의 중심, 이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또 이런 소감이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소중한 시간, 다시 설레임으로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또 남겨주시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소감도 남겨주셨더라고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교회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그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회복과 생명력의 충만함은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위대한 가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세요. 저의 삶에도 늘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마다 저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예배자로,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불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마음으로 소망하고 꿈꾸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아름빛교회가 그런 멋진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한 마음으로 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설레임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매주 이 강단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3장을 통해서 주시는 예배 회복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이고요. 자, 또 하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사닥의 시작. 요사닥의 아들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자, 앞으로 잠깐 넘겨주실까요? 이제 1절에 이어지는 2절 말씀인데 좀 특이합니다. 여기도 인명이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요사닥의 아들 누구? 예수아. 예수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자, 스알디엘의 아들 누구?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이상하다 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렇죠? 이게 지난주의 순서와 다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스룹바벨이 예수아보다 먼저 나왔었어요. 스룹바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예수아였거든요. 순서상 가장 중요한 리더십. 그래서 스룹바벨이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족 출신이고 유대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아는 제사장인데 지난 2장에서는 스룹바벨이 나오고 예수아가 나왔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는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먼저 거론되고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람의 이름을 열거할 때 중요도에 따라 쓴다는 그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 에스라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회복,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아라는 이 제사장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뒤쪽 좀 넘겨주실까요? 여기 보면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런 데서 딱 물음표를 찍으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렇게 해도 문장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굳이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려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예배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예배도 일종의 격식과 절차와 과정,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오늘 에스라서 성경 기자가 그러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기록한 대로, 알려주신 대로, 모세가 기록한 대로 이들이 번제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절차, 방식, 형식을 따르지 않고 내키는 대로, 그냥 설렁설렁,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대충대충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의 회복을 지금 이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일러주신 그 방식대로 이들이 그 형식과 절차를 아주 마음 담아서 잘 지키면서 이들이 예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까? 표현하는 형식이 중요합니까? 자, 방금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고 힌트를 드렸는데, 자, 한 번 더.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식이 중요합니까? 둘 다 맞습니다. 사실 둘 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형식이 무너졌다는 건요, 마음도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사라졌는데 형식만 번듯하게 남아있는 걸 바리새적이다, 위선적이다, 혹은 가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사라지면 형식도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었으니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예배하라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나와 너희가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그 말씀 따라 예배하자. 그 정해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약속과 절차와 형식을 따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담아 예배하도록 하자, 그러한 식으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코로나가 아주 심했을 때 저희 목회자들도 대면 예배를 못 간 적이 있어요. 3.1교회 때도 그랬고 분당우리교회에서 재작년에 그 분립을 준비할 때도 그랬었습니다. 좀 심할 때는 교육자들도 순환 근무를 했었어요.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렵더라고요. 정말 현장에서 주는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거의 내 자신과의 싸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일단 집중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졸립고 졸립고 복장도 진짜 이게 갇혀 입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조금 사람이 늘 편해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휴대폰에 눈이 가고 자꾸만 딴 생각이 떠오르고 네 아니면 멍하게 있고 네, 온라인 예배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그 온라인 예배를 지금도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계실 텐데 더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더 순서 하나하나 그 형식이 우리의 마음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형식 그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1년에 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예배 형식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형식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담으셔야 되는지를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 틀이. 그 틀, 그 형식이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셔야 되는지를 사실 가이드해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작 전 15분 전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다라고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른 시간부터 예배하죠. 여러분 앉자마자 하나님 생각이 대본에 납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한 주간 살아왔던 또 집에 두고 왔던 우리의 삶에 잠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묻어두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엄밀한 말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의 시간을 두면서 우리의 시선, 마음의 지향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자의 부름을 따라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온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죠. 그리고 한 주간 또 지난 날에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또 은혜를 달라고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대표 기도자께서 등단하셔서 또 우리 온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의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광고가 있고 또 귀한 특송으로 또 준비된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온 회중이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또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 여러분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형식들, 모든 그 틀들이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잘 담겨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틀들을 제시해 드린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있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 형식들에 잘 담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회복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가장 먼저 모든 성도는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때로 여러분을 거꾸러뜨리시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눈물 쏟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대단히 낯설고 신선하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토해내게 하실 겁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활로를 여러분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형식 둘 다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자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수식어가 또 문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무리가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놀랍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떤 거였냐면 주변 사람들로 인한 두려움이었어요. 예. 내려주시고요. 저를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들이 몇십 년 전에 나라가 망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어요. 남아있던 백성들은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유력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칙령을 베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돌아오도록 만들었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뚝딱뚝딱 모여서 다시 도시를 만들고 모여 사는 성읍들을 정돈한 다음에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조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꿈과 기대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다 퍼지게 됐던 거죠. 근데 이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이 솔로몬 왕의 후예인 것을. 자, 솔로몬 왕 때 이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한 나라였습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아련하기를 원했던 그런 정말 위대한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패망한 다음 아닙니까? 그리고 포로 생활하다가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주변 사람들이 아주 환대하는, 아주 이들을 기대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대단히 의심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대단히 불편한 방식으로 이들의 어떤 모습들을 주목했을까요? 후자이겠죠. 후자이겠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녹록하게 이들을 환대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록 돌아왔지만 이때 돌아온 인원이 4만여 명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 바벨론 땅 전역에 흩어졌던 유대 백성들, 포로들의 인구가 200만 명 안팎이었을 거라고 봐요. 자, 200만 명이 흩어져 있는데 그중에 고작 4만여 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약하겠습니까? 우리 인구수를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시 우리를 침략하면 어떡하지? 우리를 저렇게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아, 앞으로 우리의 삶에 또 위기가 닥치면 어떡하지? 이 모든 삶은 초토화됐는데 언제 어떻게 이 모든 삶을 또 일으켜 세워야 되나? 여러 가지 안팎의 두려움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리가, 그 유다 백성들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예배를 드렸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너무나 두려웠는데요. 그 두려움을 예배의 재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도리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 다른 번역도 가능합니다. 새번역 성경 부탁드릴까요? 그들은 그 땅에 사는, 그 주변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이라고 번역도 가능합니다. 두려웠지만, 그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시선, 그런 어떤 눈초리가 두렵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했다. 그렇게 성경 기자가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기자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회복을 기대하면서 예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치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그때마다 두려움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아스팔트 도로가 쫙 깔리는 게 아니라 각양각색의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공격합니다. 제가 조금 이 두려움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들의 두려움, 이 유다 백성들의 두려움은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첫 번째, 자존감의 문제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그렇게 망가졌었지, 실패했었지, 열패감이라고 하나요? 실패감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었지, 지금 꼴랑, 좀 시쳇말인데, 꼴랑 한 4만여 명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언약 백성 공동체를 재건해보려고 한들 이게 가능할까? 자존감의 문제로 인한 두려움이 생겼겠죠. 또 하나 경제적인 문제, 또 주변 사람들의 그 기세등등한 위압스러운 그런 모습들로 인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의 그 불편한 시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심지어 이미 평가를 내려버리는 그 시선과 말들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죠. 이 언약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과 꼭 같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불편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불편하면 여튼 우리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찾아와요. 또 지난날에 겪었던 상처의 문제, 완전히 치유되거나 회복되지 않아서 여전히 남아서 우리의 다리를 붙들고 있는 그 상처도 우리의 두려움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자가 일러주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더욱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십시오. 제가 문득 그 더 글로리라고 요즘에 유명한 드라마 많이들 보셨죠? 3월이 기다려집니다. 3월에 시즌2가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악녀 역할을 맡은 그 여자분의 이제 엄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진아. 연진아, 엄마 말 잘 들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결 방법은 뒤에 없어. 언제나 앞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해결 방법은 사실은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겐 위에 있는 법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해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작성해봤습니다. 두려움은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막혀서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 두려움이 마지막 관문일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두려우니까 예배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선사하시는 새로운 삶의 해법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회복을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두려움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예배의 재료로 승화시키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끝에 여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스토리가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나누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에 함께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격언을 좀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환경을 순식간에 바꾸어 버리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문구를 떠올리게 됐고요. 그 문구가 저에게 응했던 놀라운 시간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꼭지만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2012년, 지금으로부터 만 10년이 좀 지난, 만 10년 정도 지난 그런 시점의 일인데요. 2012년 봄과 여름은 저에게 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2012년 봄과 여름에 제가 섬기고 있던 제가 그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이었고요. 강남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봄에 제가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셨고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송태근 목사님께서 강남교회를 사임하시고 3.1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뽑아주셨던 첫 번째 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역지로 옮기게 되신 거죠. 저는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끈 떨어진 연이라고. 5년 동안 그 거기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임지로 옮겨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원래는 송 목사님이 그냥 계셨더라면 그 교회에서 더 오래 있었겠죠. 아마 많은 교역자들이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하튼 불편한 거예요. 근데 7월이 됐어요. 7월 첫째 주가 됐는데 송태근 목사님이 3.1교회에서 부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임 설교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네. 은혜를 받아서 울기도 했고 너무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2012년 7월 첫째 주에 또 다른 한 목사님께서 특별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찬수라는 목사님이셨고요. 2012년 7월 첫째 주에 화약 없는 총알이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게 같은 날 있었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의 그 3.1교회 부임 설교와 이찬수 목사님의 그 설교가 같은 날에 있었어요. 두 설교를 전 다 들었죠. 근데 이제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이제 강남교회에서의 시간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아들이 둘 있었거든요. 둘째까지 태어난 다음이고 원래는 강남교회에 더 잘 있으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했을 텐데 제 삶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좀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좀 번민했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 앞길이 또 어떻게 펼쳐지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8월 20일경에 교역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교역자 수련회로 제가 아직 강남교회 소속이었으니까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로 이찬수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설교가 제 기억이 맞다면 다윗의 물맷돌 설교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장면에 대한 설교셨는데 엄청 쏟아붓고 가셨어요. 저도 그때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모를 때였어요. 근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사랑의 교회 안성수영관 지하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 저의 지난날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의 지난날에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방식으로 저의 삶을 경영해 오셨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뒤를 보고 따라갔을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백들이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면서 제가 확신하지 않은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 삶을 의탁한다고 제 삶을 맡겨드린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겠다고 그런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이래요. 내 길 더 잘하신이라는 곡이에요. 청관원 목사님이 번역하셔서 부르신 곡인데 후렴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하시니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맡겨드린다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제가 이찬수 목사님과 면담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만 성도 파송운동 첫 해, 그걸 준비했던 2013년 그 첫 해에 그 본부에서 일하는 교역자로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그 두려움이라는 환경 속에 갇혀 있었다면 제 마음은 움츠림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근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뭐 이것이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 인생의 길을 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또 마음 담아 섬기다가 다시 3.1교회로 부름받아 7년 동안 정말로 또 기쁘게 목회자로 성장하다가 이 귀한 일에 부름받아서 아름빛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성도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입니까? 상황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상처입니까? 자존감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우르셔서 예배자로 여러분들께서 그 모든 두려움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방금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환경을 순식간에 바꾸어 버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은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선사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회복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 올려드리길 원하고요. 또 하나 우리 아름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름빛교회가 정말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름빛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 시간 이 모든 말씀을 아울러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재정적인 두려움입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자존감의 문제입니까? 상처와 아픔 때문입니까? 인간관계로 인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치료로 삼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이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회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회복이 우리 아름빛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래오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간섭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시며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로 두려움을 벗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인도와 보호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자녀, 부모, 형제 위에 이들의 평생 위에 우리 아름빛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